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늘 동성애자들도 미국 내 어디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성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현재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 내 36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동성애자들도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 내 50개 모든 주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9명은 이번 동성혼 지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5-4로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동성혼 권리를 금지하는 것이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을 위한 승리라며 이로써 수십만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 불확실성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미국계 가스공장이 테러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살해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26일 오전 프랑스 남동부 리온시 인근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공장 정문에는 참수된 남성의 시신 한 구가 아랍어가 적힌 깃발에 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발표를 통해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며 이는 테러 공격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나즈 카즈니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2006년 이래 경찰에 알려진 인물로 현재 신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차를 몰고 공장 시설로 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지만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장은 산업용 가스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에어프로덕츠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프랑스와 튀니지 그리고 쿠웨이트에 대한 테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테러리즘을 가장 강한 언어로 비난한다며 미국은 테러에 대응하는데 이날 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아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서 테러가 발생해 영국과 독일, 벨기에인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했다고 튀니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튀니지 내무부는 26일 무장괴한들이 지중해 유명 휴양도시 수세에 있는 임페리얼 마르아바 호텔 주변 해안가에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 당국은 보안군이 즉각 충돌에 대응에 나섰으며 적어도 무장괴한 한 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총리는 물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등 유럽 정상들은 이번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지난 3월 수도 튀니스에 있는 바르도 박물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총격 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살해된 뒤 경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에 순립한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민간인 146명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 측소는 26일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 코바니와 그 인근에서 민간인 146명이 로켓보나 저격수에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ISIL은 25일 오전 코바니 근처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가했으며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바니 현지 당국자인 이드리스 나삼은 VOA 크루드 서비스에 ISIL 무장대원들이 코바니를 포위하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투 과정에서 ISIL 대원 수십 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당국은 코바니에서 발생한 투가 큰 의미 없는 국지적인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도널드 터스크 의장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 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 아직 진전이 없다며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미국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죠. 미국은 겨울방학이 보름 정도로 상당히 짧은 반면에 여름방학은 두 달 이상으로 깁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까요. 미국의 학생들은 여름이 되면 일을 해서 용돈도 벌고 대학생들은 비싼 학비도 보태고 그럽니다. 한 20년 전엔요, 여름방학에 미국 10대들의 절반이 일을 했다죠. 요즘은 사실 청소년들이 여름에 일을 하는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사는 학생들에게 특히 여름은 반가운 계절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멀지 않은 메릴랜드 볼티모어시에서 학생들에게 여름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볼티모어시 귀에 익으시죠? 흑인 청년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폭동까지 벌어졌던 곳인데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볼티모어 시 당국이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시의 시장이요, 볼티모어 폭동 사태 후에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최근까지 8천 개의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시장이 이 일자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사태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에게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정부가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더군요. 자, 어쨌거나 올여름 볼티모어시의 청소년들 땀 좀 흘리겠네요. 땀 흘려 돈 벌어서 보람 있는 일에 써보는 기쁨도 누려봤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일은 항상 인류를 덮고 있는 온갖 병폐와 비참함의 위대한 치료법이라고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요.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효욱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한 차례 소나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20도에서 27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많습니다. 기온 20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역시 구름 많고요.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요즘 활동하는 4인조 남성 그룹입니다. The Afters의 노래 Life is Beautiful 골라봤습니다. 감상해보시죠.
Through the window I see you waiting. You were smiling. cause I'm coming. Your eyes are a story, an ocean of memories, pictures of faces and places, and all of the things that make us feel like we have it all.
We have it all.
All of the times that make us realize we have it all.
We have it all.
We have it all.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전 지역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서 벌어진 총기 참사 사건에서 희생된 클레멘타 피크니 목사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늙어가는 베이비붐 세대를 제쳤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요, 25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미국 역사에 기록될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몇 시간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허용 여부를 다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동성짝, 즉 동성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의견문을 작성했는데요. 네. 케네디 대법관은 이 의견에서 현행 헌법 아래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이성애자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동성 커플이 이 같은 권리를 누릴 자유를 더는 거부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수정헌법 14조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간단하게 말해서 평등권을 규정한 내용인데요.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가 각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25일에 나온 건강보험법 관련 판결은 대법관들 의견이 6-3으로 갈렸는데 이번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는 5-4였습니다. 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 4명은 역시 동성결혼을 인정했고요.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나머지 대법관 5명 가운데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한 겁니다.
네.
소수 의견을 낸 사람, 그러니까 동성 결혼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그리고 세무엘 알리토 대법관입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이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동성 결혼을 금지한 지역이 모두 13개 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연방법원 판결과 자체 규정에 따라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미국 안 모든 지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12년이 걸렸는데요. 매사추세츠주가 지난 2003년에 상급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처음으로 미국 안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했죠.
예.
그러다가 코네티컷주가 2008년에 매사추세츠주를 따랐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성 결혼은 허용하는 주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네. 이번 소송의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켄터키주, 또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또 테네시주에서는 동성 커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해당 주정부가 이들에 맞서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요. 양측이 각각 어떤 논리를 세웠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들, 즉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고 측 변호인들은 또 주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조처가 의뢰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이들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주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네, 주정부 측은 전통 그리고 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분명한 특징이 동성결혼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정부 측은 또 동성결혼 허용 문제는 대법원이 아니라 주민투표나 주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동성결혼 허용 문제가요. 총기 규제나 건강보험제도 문제처럼 미국 안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현안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미국 사람들이 동성결혼에 좀 우호적인 쪽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달에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0%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뀌었죠. 이 네. 갤럽이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처음 한 때가 지난 1996년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 대다수인 68%가 반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20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오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미국의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측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존 베이너 의장, 하원 의장이 성명을 냈는데 예. 베이너 의장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 판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 가운데 하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판결이요, 미국 역사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특히 가족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든 이번 판결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 있는 에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요. 백인 청년 한 명이 흑인 아홉 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참사가 있었죠. 오늘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의 장례식이 있었죠.
네, 참사가 일어난 교회를 담당한 기독교 목사이자 주 상원위원이기도 한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이 지금 아직도 거행되고 있습니다.
네,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이 찰스턴 TD 아레나 대학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핑크니 목사를 지난 2007년에 처음 만나서 공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네.
또 이 장례식에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조 라일리 찰스턴시 시장,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와 알 샤프턴 목사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핑크니 목사 장례식이 희생자들의 장례식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제 그러니까 25일부터 희생자들 장례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자, 찰스턴시에서 흑인 9명이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요. 사건의 여파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범죄 용의자인 딜런 로프가 흑인들을 증오하는 인종주의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번 참사 계기로 남부연합기가 논란이 됐죠.
네, 남부연합기라면 남북전쟁 시기에 남부에 속했던 북버지니아 군이 쓰던 깃발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보통 노예제도를 지지한 남부를 상징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용의자 딜런 로프가 이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많이 나오면서 불똥이 남부연합기로 튀었습니다.
네, 게다가 남부연합기 사건이 지난 사건이 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청사 인근에 걸려 있어서 더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주청사 근처에 걸려 있는 남부연합기에 눈을 돌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젓이 걸어놓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난이 거세지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남부연합기를 내리라고 요청했고요.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회가 깃발을 치우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죠. 미국 인구조사국이요, 25일 눈길을 끄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베이비붐 세대를 앞질렀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인구조사국이 2014년까지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약 8,300만 명으로 7,500만 명 정도를 기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조사국이 규정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지난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15세에서 33세 사이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만으로 51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로 그러면 지난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이 밀레니얼 세대 수가 대략 8천만 명이라면은 미국 전체 수가 3억 명이 좀 넘으니까요. 약 4분의 1이 넘는 셈이네요. 또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조사국은 1982년에서 2000년 사이로 잡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1980년에서 2004년 사이로 잡습니다.
네.
또 유명한 조사기관이죠. 퓨 리서치사 같은 경우는 1981년과 1997년 사이로 잡고요.
네.
몇몇 인구학자는 1981년과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밀레니얼 세대로 칩니다.
네. 그럼 인구조사국 기준 외에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도 밀레니얼 인구가 모두 베이비붐 인구를 앞지른 건가요?
아닙니다. 이 퓨 리서치사 기준으로는 아직 밀레니얼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 인구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인구조사국 발표에서 또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자신을 백인이 아닌 다른 소수인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014년 기준으로 약 38%가 나왔는데 10년 전보다 이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10년 전이었던 2004년에는 이 비율이 약 33%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소수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눈길을 끄는데요. 5세 이하 어린이들 사이에서 소수인종 비율이 50.2%였습니다.
네.
다음 20세 이하에서는 약 48%였고요. 그리고 30세 이하에서는 약 46%였습니다. 참고로 인구조사국이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소수인종 비율이 현재 약 44% 정도입니다.
네. 이런 통계를 보니까 갈수록 미국에서 소수인종 인구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5살 이하에서는 드디어 소수인종이 다수인종 백인을 앞질렀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부터는 현재는 소수인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미래에 미국 인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인구조사국은 미국에서 현재 소수인종이 오는 2044년경에 역전돼서 다수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은요, 북한으로 치자면은 이 북한의 최고 사법 기관인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자 이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서 1789년에 설립됐고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1번가 1번지에 연방대법원 건물이 있습니다.
예,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예,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연방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다 보니까 이 사법권에 있어서도 각 주가 독립된 권리를 갖는데요.
예.
하지만 만약 어떤 주에서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이 있다고 할 때 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조차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를 호소할 상급 법원이 필요하겠죠.
예.
예, 연방 대법원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이 1심 재판을 직접 관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의 고위 인사들이 관련된 경우 또 주들 간의 소송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네, 그럼 이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소송은 모두 받아들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어떤 사건을 심의할지 하지 않을지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데요. 이 해마다 올라오는 청원이 만 건에 달하지만 심리하는 사건은 150건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는 일은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린다거나 이 형량을 선고하는 그런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법률을 해석하고요.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법원에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내리나요?
예,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고요. 법적 정족수인 최소한 6명의 판사들이 이 판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모두 몇 명인가요?
예, 미국 헌법은 이 대법관 수를 따로 규정해 놓지는 않고요.
네.
예, 대신에 하원에 대법관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관 임명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는데요.
예.
예, 초창기에는 6명이었고요. 가장 많았을 때가 10명인데요. 1869년에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5명까지 이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판사를 지명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미국 헌법이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판사들의 정치적 견해, 사상, 판례 등을 검토해서 아무래도 이 자신의 신념과 비슷한 판사들을 지명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작 자신이 임명한 판사가 대통령의 견해와 충돌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또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에도 이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한 차례 거쳐야 합니다.
네,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죠?
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법사위원회에서 먼저 청문회를 갖고요.
네.
예, 여기서 통과하면 법사위원회가 임명 동의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원 전체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표결해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럼 상원이 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거부한 경우도 있나요?
예, 역사상 이 상원이 임명에 반대한 판사는 12명에 불과한데요. 다만 상원의 이런 절차가 과거에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던 것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부터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이 대법관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전보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임명되면 종신제입니다. 단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뭐 이런 문장이 좀 낯선데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헌법 제3조에는 good behavior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예, 의회의 탄핵이나 기소를 당하지 않는 한 평생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단 스스로 은퇴나 사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에 이어서요. 동성애 결혼 합헌 여부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연방대법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현재 대법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공화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고요.
예.
예,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4명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보통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가 뽑았는지에 따라서 대법관의 성향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우선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있고요. 지난 2005년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또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뽑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H.W. 부시 대통령도 한 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흑인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안토니 스칼리아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두 명을 임명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법관을 임명했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여성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고요. 또 한 명은 지난 2010년에 임명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두 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입니다. 이 연방 대법원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의 자리에 오른 긴스버그 대법관은 올해 82살로 현 대법관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된 이후에 나온 판결이 의외로 진보 쪽 판결이 더 많았다고 하죠.
예,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정책에서부터 이 동성 결혼 금지 위헌 판결까지 이 최근 며칠 동안에도 연이어서 진보적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실제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휘한 이래 지난 6월 22일까지 심의한 사건의 54%가 진보적 판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가장 진보적이었을 때가 1950년대에 얼 워렌 대법원장이 이끌 때였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워렌 시대를 추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예, 5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종종 이 중도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보수적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진보적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번 동성결혼 합헌 여부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공화당 정부가 뽑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도 의례 보수적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지지하고 공화당은 반대한 이 오바마 케어의 경우도 로버츠 대법원장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 당을 떠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판결들이라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터 씨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Esther. I just graduated from the master's program at George Mason University for elementary education.
네, 에스터 씨는 이 얼마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오는 9월부터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새내기 선생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I have been serving and volunteering at many churches.
자원봉사는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라고 할 만큼 미국 생활 모습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얘기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에스터 씨는 이 미국을 살기 좋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교회에서 마련한 해외 선교를 통해 자원봉사를 다녀왔던 에스터 씨의 경험담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ve been to Kazakhstan. There we did a lot of children's summer camps.
얼마 전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몇 명씩 인원을 나눠서 현지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도왔어요. 저는 카자흐스탄 아이들을 위한 캠프, 여름학교를 운영했고 젊은 남자들은 마을에서 집 짓는 일을 했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 현지 주민들을 도와주는 지역 원조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I've also been to Brazil and we worked in rural areas.
브라질에 갔을 때는 산속 깊이 머물렀는데요. 거기서도 저는 현지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어요.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요.
네, 자원봉사라는 말은 자신의 시간이나 정성, 기술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베푸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은 이 자원봉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조사에서 이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미국인 4명 중 1명은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뭐 이웃들과 가볍게 나누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10명 중 6명은 어떤 식으로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꼭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해외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황금 같은 휴가를 고스란히 내어놓는 미국인들. 그 이유를 에스더 씨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Going on these kind of trips to help other people is so much more rewarding than it's much more memorable and more meaningful to my life.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은 제게도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브라질에서 봉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남을 돕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Personally, I get to reflect and grow so much more as a person. In the end, I think it's so much more rewarding.
남을 돕는 봉사를 통해서 저는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남을 돕는 건 결국은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미국인들에게 자원봉사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돈과 시간이 넉넉한 사람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남녀노소가 없고 뭐 직장 다니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직업처럼 전일제로 하는 풀타임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도 정말 다양한데요. 가장 많은 분야로 조사된 게 기금 마련, 펀드레이징 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쪽이었고요. 또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아이들 공부 봐주기, 청소년 컴퓨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nd you just type in and then you press search.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중 언어로 유아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We're making a pink stew. W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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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p. We're making a pink stew.
또 도서관에서 영어 교육하는 분들도 다 무료 자원봉사자들이죠. 자, 이번에는 자원봉사 현장으로 직접 가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평일 낮 시간입니다. 아주 더운 날씨인데요. 미국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하나쯤은 있는 공공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지금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이 중년 여성들 몇 분이 도서관 주변 이 화단에 꽃을 심고 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무척 많이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분들 흙을 고르고 꽃을 만지고 화단 가꾸는 손놀림이 마치 전문가들처럼 보이는데요.
We're volunteers. We do not get any money. We're the Centerville Garden Club. It'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우린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센터빌 가든클럽 회원들이에요. 가든클럽은 이름 그대로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미국 내 전국적으로 지부와 회원들을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워싱턴 DC 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에만 71개의 가든클럽이 동네별로 나눠져 있고 2,360여 명의 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중 센터빌 가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고요.
네, 가든클럽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버지니아 센터빌 주민이면서 자원봉사자이기도 한 스칼렛 스완 씨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예쁘게 꾸며진 화단을 보고 즐거워하는 데서 자원봉사의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And we do civic projects to help the community. So we take care of these flower beds at the library.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공공 사업을 돕고 있어요. 센터빌 내 도서관이나 경찰서, 정부 기관 주변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있죠. 센터빌 도서관 화단은 한 6년 정도, 경찰서 주변 화단은 한 8년 정도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요. 화단 관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보기 좋게 지속적으로 손보고 가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밖에서 땀을 흘리며 자원봉사를 하느냐고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I think because it's how we're raised as children to help our community.
제 경우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지역사회가 보다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가든클럽 회원들은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점이 우리가 지역사회를 돕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자기 집 정원 가꾸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We do that too. We do that too.
자기 집 정원 관리하랴, 공공지역 화단 가꾸랴.
Oh yeah, I'm sweating. It's hard work. And then we go to lunch or we go get ice cream. And then we go home and take a shower.
무더운 날씨에 힘든 건 당연한 일이겠죠.
We make it a more beautiful place for everybody that comes to the library or to the
우리가 노력해서 주위 환경이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날 만났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자라서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분들이었는데요.
I have three grown children out of the house. Mine are grown too.
Mine too.
But I started when my children were still in school, in high school.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제가 가든 클럽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한창 바쁘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 즉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가 모두 독립해서 여유 시간이 많다는 슈 러버 씨는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경력이 화려한데요. 슈 러버 씨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I know I volunteer at the hospital at Fair Oaks and if volunteers didn't help, they would have to pay more.
저는 페어옥스 병원에서 봉사를 했어요. 만약 저 같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없다면 병원은 모든 일에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줘야 하겠죠? 자원봉사자는 인건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One reason is our government is big. We get taxed a lot.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재정 규모가 너무 크고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 더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면 정부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겠죠?
네, 실제로 전미지역사회서비스연합의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미국인은 약 6,300만 명이고요.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보낸 시간은 77억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30억 달러가 되는데요. 슈러버 씨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And even like at your school, at your kids' school, they have their paid staff, but then there's always need to be done or field trips.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도 선생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있지만 항상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야외 학습을 갈 때도 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직원을 더 고용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많은 미국인 학부모가 학교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하면서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슈러버 씨는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My dad was a Boy Scout leader. My mom was a 4-H leader.
저희 아버지는 보이스카우트 대장이었고 학교 위원, 학부모회 회원이었어요. 어머니도 청소년 사회교육 운동인 4-H 클럽을 이끄셨고요. 저 역시 다른 미국인들처럼 부모님이 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이 부모님은 언제나 어느 단체든지 속해서 이 자원봉사를 해오셨고 학교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은 모두 지역사회나 보이스카우트, 학부모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아주 친숙한데 그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죠.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두 주에 걸쳐서 이 미국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ut corners, cut corners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cut corner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Have you finished planning for your vacation? 여행 계획 다 잡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Not quite yet. 아직 다 못 끝냈어.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여행 비용을 줄일 방법을 계속 찾고 있거든. 이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에이, 여행 가는데 너무 절약하지 마.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내가 너라면 제대로 된 여행하는데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ut corner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2 days expression is cut, C-U-T, cut corners, C-O-R-N-E-R-S, corners, cut corners. If you do something in the easiest or cheapest way by skipping something important, you are cutting corners. 단어 cut, cut는 자르다, 줄이다 라는 의미죠. Corners, corners는 귀퉁이, 모서리,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ut corners는 모퉁이를 돌지 않고 지름길로 가다, 노력이나 시간 경비를 절약한다는 말입니다. 일할 때 돈을 줄이려다 보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절차를 빼거나 관련된 규칙을 어기게도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준은 떨어지고 일처리는 엉성하게 될 겁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cut corners입니다. 일을 대충하다, 겉날리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는 여전히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He tried to cut too many corners. 라고 하면 비용을 지나치게 절약하려고 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re's another example. Many businesses are trying to cut corners in this slow economy. 라고 하면 불경기 속에서는 많은 기업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라는 뜻입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finished planning your vacation?
Not quite yet. I'm still looking for ways to cut corners and save money on this vacation.
Come on, it's a vacation. Don't cut corners just to save money. If I were you, I would put quality first. Let's review. If you try to do something as cheaply or as quickly as possible, often sacrificing quality, you are cutting corners. Cut corners. Cut corners. Cut corner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Good morning,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1980년대 인기를 누렸던 그룹 토토의 노래 Hold the Line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not in the way you...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보 및 공공외교 담당 리처드 스탠첼 차관과 파키스탄 주재 리처드 올슨 미국 대사는 이달 초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수력 장관과 함께 고등교육 연구 분야에 미국이 1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 파키스탄 간 고등교육센터 사업에 관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파키스탄 국립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이 협약식에 3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협약은 세계 수준의 미국과 파키스탄 대학들이 협력해 진행한 연구 결과들을 파키스탄의 에너지와 물, 농업, 식량 안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 국립과학기술대학과 공업기술대학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에너지 연구조사를 위한 두 개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또 파키스탄 잠소로 대학과 미국 유타 대학은 수자원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농업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은 농업과 식량 보안을 위한 연구소 건립에 나섭니다. 스탠젤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파키스탄과 함께 건설해 나가기 원하는 미래는 대학과 대학,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며 이 같은 연결은 양국 간 실질적인 이해와 번영을 이루고 지속시킨다며 우리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일보한 연구를 위한 미국과 파키스탄의 합작연구소들을 통해 양국의 대학들은 능률을 높이고 보다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민간 분야 혁신과 성장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 연구소, 추가 연구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대학원 졸업 수준의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이래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1,000개의 학교를 설립 또는 재건함으로써 영어를 배우는 5천여 명의 파키스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 미국 국제개발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파키스탄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현재 파키스탄과 미국 대학들 사이에 19건에 달하는 협약 체결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인 파키스탄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번 교육연구 분야 확대는 양국은 물론 영내 모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